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9월 3일 수요일.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셨는데 그중 하나는 성소였다. 성소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켰으며 여러 세기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출애굽기 25장 1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어떤 중요하고 실제적이며 신학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미 그들과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당신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비록 그들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성소를 짓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조차 그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고 확언한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곳이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소 건축을 위해 자발적인 헌물을 가져와야 했다. 금, 은, 청동, 아카시아 나무, 여러 종류의 고운 옷감, 올리브유, 향료 등 귀하고 값비싼 예물을 드려야 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7장 21절에는 성막과 그 예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 진설병 상, 등잔대, 제단, 휘장, 색상, 치수를 포함하여 성막을 어떻게 짓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청사진을 보여주셨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성막을 지어야 했는데 이는 하늘 성소를 반영한 것이었다. 지상 성소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실 때까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그 이후로 지상의 성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일로 상징되었다. 교훈입니다. 성소는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까지 기능을 수행했으나 그분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묵상. 하나님의 성소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적용.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도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시대의 소망 23. 우리가 당신과 가까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당신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는 가까운 곳에 36서울병원이 있습니다. 그 36서울병원에 가면 유자원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있는데요. 유자원, 그냥 얼핏 들어 넘기기에는 그 이름이 매우 고상해 보였습니다. 유자원, 왜 유자원일까? 그냥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 건물 이름에 붙여진 유자원이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그 뜻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의 부원장님으로부터 유자원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동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자원에는 120명의 나이 많으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곳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질병이 생겨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힘없고 불쌍한 우리들의 아버지 또 어머니들이 그들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보호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이름을 지을 때 당시 병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이름이 바로 유자원이었습니다. 유자원이란 이름의 뜻은 매우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고상한 이름이었습니다. 뜻은 이랬습니다. 옛날 고대 중국에 전래 데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 뜻이 있는데요. 옛날 중국의 한 젊은이가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했던 이 젊은이는 초대받은 잔치에서 매우 귀한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과일이었습니다. 맛은 조금 새콤하면서도 달달한 게 너무도 맛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대접받던 젊은이는 잠시 후 목에 메어서 더 이상 과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집에는 나이 많은 그의 어머니가 병에 들어 알아 누워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이 달달하고 맛있는 과일을 드리고 싶어서 주인 모르게 몇 개를 자기의 품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하여 일어서다가 품에 감추인 과일이 두루루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너무도 창피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빨개지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은 그 젊은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효심에 감동한 주인은 더 많은 과일, 유자를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과일이 바로 유자입니다. 유자원의 이름은 바로 거기에서 따온 고상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자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든 직원들은 바로 그 젊은이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병원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간판, 유자원을 볼 때마다 그 젊은이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도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유자원에서 직원들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인지 우리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를 십계명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특별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효도에 관한 이야기는 비단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효녀 심청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효도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김구 선생의 효행에 관한 이런 글이 적혀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상당히 위중했다. 나는 정성껏 시탕하였으나 병세에 차도는 없었다. 우리 집이 워낙 궁벽한 산촌인데다가 가난했기 때문에 고명한 의사를 부른다거나 용약을 쓸 처지는 못되었다. 나는 문득 까마득한 지난날을 생각했다. 예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단지하셨던 일이 머리에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렇다. 단지를 하면 소생하실는지도 모른다. 이 단지는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단지를 하려고 보고로 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 생각을 바꾸고 할고를 결심했다. 다음날 나는 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 왼쪽 허벅지에서 살 한 점을 베어냈다. 아찔한 아픔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붉은 피가 받쳐놓은 사기그릇에 쏟아졌다. 그 피를 아버지 입에 흘려넣어드리고 살점은 불에 구워서 약이라고 잡수시게 했다. 하지만 시원한 효험이 없었다. 나는 피와 살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효험이 없다고 생각했다. 좀 더 많은 살점을 떼어내자. 나는 이를 악물고 칼을 잡았다. 살을 떼어낼 때 아픔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겁이 났다. 먼저보다 1100배의 용기를 내어 살을 베기는 베었지만 그것을 떼어내자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몰려왔다. 그래서 허벅지에 살을 썰어놓기만 했을 뿐 조금도 떼어내지 못했다. 나는 썰어놓은 허벅지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다. 아, 단지나 할고는 진정한 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로다. 나와 같은 불효자가 어찌 효자가 되겠는가? 김구 선생에 관한 일화였습니다. 효도는 이렇게 마땅히 자식들이 부모에게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에게만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준비해 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게는 어깨에 주물러 드리기, 팔다리 주물러 드리기, 건강 챙겨 드리기, 용돈 넉넉하게 드리기, 수시로 안부 전화 드리기, 찾아뵙기 등 수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방법은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드리기, 십일금과 헌금 정직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 열심히 읽기,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하기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해 본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은 바로 십계명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탁이자 명령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셔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만 나오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절을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겠다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효도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용돈을 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식품을 자주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효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 약속 지키지 않은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사는 것, 약속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부탁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탁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로다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여기 참으로 놀랍고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탁으로 불과 며칠 전에 백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 곧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에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대답을 들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마치 부모와 함께 여행을 떠난 자식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부모가 보이지 않은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모든 일들을 자기의 형 아론에게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여러 날 동안 여러 주 동안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산 위에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모세가 맹렬한 불에 타 죽었거나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과 선물을 주실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묵상할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죄 유혹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하고 게으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불평과 불만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에 가담을 했습니다. 특별히 섞인 무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섞인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된 불평 불만자들은 시간이 지나자 거대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반역을 일으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지은 몇 가지의 죄들을 찾아보고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첫째, 그들은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315쪽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시내산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온 구름 기둥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의 유혹에서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평하고 불만을 만들어내는 불평불만 생산업자들처럼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셋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도 역시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이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신의 상징으로 황소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신의 그 대답이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 316쪽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비슷한 모양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 같은 목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다.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큰 표적들은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조력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이 신의 산에 내려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름 기둥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시험거리가 아론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은 확고부동하고 결단성 있을 뿐 아니라 불굴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이나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론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론을 더욱 고상하게 높이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유는 점점 더 확대되고 광적인 모습은 근방이라도 자신에게 생명 위협을 가할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자신을 변호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상을 만들지 않은 제안에 용감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론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 귀고리를 녹여서 그들이 원하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워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모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주받은 향락과 쾌락의 주연이 열린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단단히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광란의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 산 앞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돌아서자마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6편 19절에 저희가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체 없이 하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실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네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끝나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희망의 근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나대로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뜻으로 모세는 해석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으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모두 진멸해 버리시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나오라고 하더니 모두 다 진멸시켰다고 그랬다고 조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약속받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돌비를 던져 산산조각나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갈아 물에 띄워서 백성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도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모세의 열렬한 중재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론은 잡족들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엄청난 죄를 참회하고 겸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의 주동자들인 잡족들은 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날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과연 누가 죽었을까요? 그들은 행악의 주동자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사건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각종 문명의 이기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송아지와 같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같은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효도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함으로 효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복받고 하늘을 유업으로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훼손된 양심. 원칙과 철저한 이해에 입각하여 행동하라. 성경을 살피고 그대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 자아를 높이는 마음을 죽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유혹과 악한 생각에 시달릴 때, 구원과 도움을 위하여 그대가 피할 때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연약할 때 그분께로 피하라.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시련과 유혹들은 그대를 멸망하게 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순결하고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경고와 책망. 사랑하는 오 형제여, 나는 그대가 흑암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예수께로부터 온 빛으로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고 냉담한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사 태평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이렇게 끔찍한 상태의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대가 진리를 받은 이후 과거 수년 전의 일로 인해 성화되는 경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대는 식욕을 만족시키고 정욕을 채우느라고 그대의 영성을 파괴하고 말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은사를 통하여 빛을 주신 것을 보았는데 그 빛은 교훈하고 권면하며 지도하고 책망하며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대가 믿는다고 하는 이 증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대는 그것들을 실천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빛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빛을 거절함으로 사람은 흑암과 불신의 사슬에 매인 포로가 된다. 그대가 그대에게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대의 가족들을 늘려나갔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대의 첫 부인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대는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고야 말 걱정과 부담을 주었던 것이다. 그대의 현재 부인도 공궁안 중에 놓여 있으며 그녀의 활력은 거의 소모되었다. 가족 수를 생각 없이 늘림으로 그대는 빈곤 상태에 갇히게 되었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은 어머니는 그녀의 삶을 여유 있게 영위할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요리용 골로로 난방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훈할 수 없었고 그들의 먹고 일하는 습관을 조정할 수도 없었다. 건강에 가장 나쁜 음식을 먹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속에 넣어두신 법칙을 어김으로 큰 아이들에게는 질병과 조사의 비극이 일어났다. 질병이 자손들에게 전달되었는데 특히 육식을 많이 함으로 그 곤란함은 더욱 심해졌다.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가장 나쁜 체액이 생성되고 강화되었다. 그대의 자손들은 출생 전에 활력을 빼앗긴다. 그대는 덕의 지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의 자녀들은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다. 돼지고기 한 조각이라도 식탁에 올리지 말라. 그대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되지 않고 그 대신 세상으로 나갔다. 여러 면에서 그대의 가축들은 그대의 자녀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그대는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 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대는 그대가 구원해야 할 많은 양떼를 세상에 내보낸 것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대는 이 책임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늘에 맞는 품성을 형성하도록 참고 성실히 교훈하는 데 관심을 쏟지 않으므로 그들의 권리를 약탈하였다. 그대의 행위는 그대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대는 가혹하고 지나치며 전제적이다. 그대는 자녀들에게 초조해하고 꾸짖고 비난하므로 그들은 그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 듯 그대의 기분에 의해 손으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계처럼 그들을 대하였다. 그대는 그들을 노엽게 하였고 그들을 자주 좌절시켰다. 그대는 그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지 않았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애정은 애정을 낳는다. 자녀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을 그대로 그대에게 반사하게 된다. 그대는 위태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부절제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절제해야 그 다음에 인내하게 된다.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자신만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대의 타락한 식욕과 정욕이 그대를 장악하였다. 정신적 기관의 상부 질서가 육체적 기관의 하부 세력에 의해 약화되고 장악되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가마우지는 물새이자 터새입니다. 몸 길이는 약 84cm쯤 되며 피부는 황색입니다. 몸은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는 검은색을 띠고 목의 전면은 흰색에 부리가 길고 발에는 물 갈퀴가 있습니다. 가마우지의 부리 주위에는 털이 없는 부분이 있고 홍채는 녹색이죠. 주식은 물고기로 사냥할 때에 물속에서 팔다리를 움직여 떴다 잠겼다 하는 자맥질을 하며 먹이를 먹습니다. 깃털은 광택이 나며 방수가 잘 되지 않아 때때로 절벽에서 몸을 말립니다. 항만이나 해식 절벽 사이에 나뭇가지와 바닷말 같은 해조류를 이용하여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가마우지는 대부분이 무리를 지어 떼로 다닙니다. 산란기는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이며 알은 연청색입니다. 가마우지는 한국과 일본, 중국, 사할린섬, 북태평양의 섬과 제도에 넓게 서식합니다. 가마우지는 전 세계에 32종이 분포하며 대표종으로는 한국의 텃새인 민물가마우지와 바다가마우지, 쇠가마우지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해안에서 생활하지만 큰 강이나 호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마우지 중에서 가장 크고 흔한 종은 민물가마우지로 뺨이 흰색이고 몸 길이는 90cm에 이릅니다. 가마우지는 물 위에서 헤엄을 치면서 먹을 물고기를 찾다가 물고기를 발견하면 잠수하여 물 갈퀴가 달린 발로 힘차게 헤엄을 쳐 잡으며 잡은 물고기는 물 위로 가지고 올라와서 먹습니다. 목구멍이 유연하여 커다란 물고기도 여유롭게 삼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에서는 어부들이 바다 가마우지를 길들여 물고기를 삼키지 못할 정도로 목을 밧줄로 묶은 다음 바다 가마우지를 풀어 잡아온 물고기를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업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마우지는 일반적인 새들과 달리 기름샘이 없어서 낮은 부력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새들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잠수에 특화된 대신 물에 들어갈 때면 깃털이 흠뻑 젖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와서는 날개를 활짝 펴고 몸을 말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제주도 등지에서만 보이던 보기 드문 새였지만 현재는 본래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텃새화되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 민물 가마우지가 어민에게 각종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점점 도시로 퍼져나가 2010년에 이어 2018년에는 한강 부근에서도 출몰하며 서울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기념물인 얼음치를 비롯한 어족 자원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어서 문제시 되죠. 결국 2023년 8월부터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가마우지 포획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호수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이 매일 하루에 한 차례 가마우지 서식지를 찾아가 닥치는 대로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보통 가마우지 새끼 40에서 50마리 남짓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가끔 가마우지를 다르게 불러 물까마귀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까마귀는 가마우지와는 별개의 다른 새 이름이며 두 새는 전혀 닮지도 않은 아예 다른 종입니다. 각각 참새목, 가마우지목으로 목 단위에서 다름으로 소와 고양이만큼이나 거리가 멀며 몸빛이 어둡고 물가에 산다는 것 말고는 생긴 것도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명백하게 둘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가마우지도 생김새가 까마귀처럼 크고 검은색이다 보니 그렇게 불리는 듯합니다. 가마우지는 몸에 기름샘이 없다는 점 외에도 콧구멍이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가마우지 목에 속하는 새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같은 가마우지 목이지만 과 단위에서 다른 가넷도 콧구멍이 없습니다. 가넷은 이와 비슷한 얼간이새 부비처럼 갈매기와 비슷한 생활을 하며 가넷이라는 이름은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는 행동에서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가넷의 서식지는 대서양과 오세아니아 부근이며 부비와 자주 혼동을 일으킵니다. 가넷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공중에서 주시하다가 날개를 접고 그대로 급강하하여 물 속으로 잠수해서 잡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에서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사냥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다 보면 마치 포탄이나 어뢰를 연상하게 합니다. 바다에 닿기 직전 가넷의 순간 최고 속도가 100km나 빠르게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 물고기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일단 물속으로 들어간 뒤 날개와 지느러미 발을 이용해 헤엄쳐서 물고기를 추격해 낚아챈 뒤 삼키고 물 위로 올라옵니다. 이 급강하 다이빙이 맨땅만큼은 아니어도 입수 때의 충격은 위험하기에 가넷은 날개를 최대한 뒤로 접어 거의 몸이 바다에 닿을 때는 일직선이 되어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만듭니다. 가슴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어 물과 충돌할 때 충격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가끔 입수한 곳의 수심이 너무 얕거나 지형이 불규칙해서 암초에 부딪히거나 고래 같은 커다란 동물들 혹은 같은 가네과와 부딪혀 충격을 최소화하지 못해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가넷의 먹이는 정어리와 메갈이, 청어, 꽁치, 고등어, 오징어, 새우 같은 해산물이며 천적은 범고래와 상어, 큰 사다새, 남아프리카 물개, 얼룩무늬 물범, 대왕문어, 바다 악어입니다. 민물 가마우지 등 대형종들은 흰꼬리 수리와 참수리, 검 독수리 같은 대형 맹금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천적의 위협을 받지 않지만 어린 새들의 경우 족제비와 너구리, 노란 목도리, 담비, 삭 등의 위협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호랑이와 사자, 표범, 제규어, 퓨마, 여우, 늑대, 왕수달, 마샬수리, 흰머리수리, 악어, 비단뱀, 아나콘다, 왕도마뱀 등이 가마우지의 천적입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 거주지역과 동남아시아 일부, 일본에서는 가마우지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밤에 강에 배를 띄우고 불을 밝힌 채 가마우지가 고기를 잡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귀족들의 큰 놀이 중 하나였고 지금은 여름철 대표 관광 상품으로 교토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마우지가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호흡만 가능할 정도로 목을 묶어놓고 고기를 빼앗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동물들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먹이 활동을 하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분이 주신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